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 새 3분지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지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제가 2주 전부터 사무엘 15장 하 15장 이후로 그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 다윗 인생의 후기에 보였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큰 곤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쫓기고 또 목숨을 정말 담보로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아들의 그 반란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런 어떤 위험한 지경이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자기 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다윗이 몰랐던 것은 자기 죄가 이렇게까지는 발전될 줄은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동시에 또한 자기 죄에 대한 그 죄사함을 체험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로 말미암은 고난에 처해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죄사함으로 열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잘 지켜갔고 그러므로써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다윗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다섯 가지의 다윗의 모습을 다루었는데 잠깐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그가 이 재난의 의미, 그 고통스러운 현실의 의미를 알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고통 속에서의 현실도 내게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가 언약의 수혜자였습니다. 다윗 언약의 정말 큰 수혜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기초해서 그 왕권은 자신의 왕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분명히 후세에 이루어질 것이다를 내다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은 내적 평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내적 평강을 어떻게 지킵니까? 물론 우리가 많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내적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시편 기도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많이 그 고백을 볼 때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가 들려졌다.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가 들려졌다라는 이 체험이 확실하게 인식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들려졌다라는 그 체험이 자신에게 내적 평강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상황의 모든 일들을 맡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맡기는 모습을 충실히 보였는데 맡겼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과 내게 처한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충성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충성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가 유업과 상을 누리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다섯 번째로는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자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자유를 누리셨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16장에서 심의란 자의 저주와 욕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았을 때 그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그래, 나는 그런 자다. 그런데 혹시 이랬죠. 혹시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서 선으로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더 영적인 깊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아들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세 명의 그 최고 지휘관들과 대화하는 장면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다윗의 한 면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 명의 지휘관이란 그 요압 측근에 있었던 사촌 형제들이죠. 요압 그리고 아비새, 그 둘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윗의 그 호위 대장 잇대,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아주 최고의 세 지도자입니다. 군대를 3분의 1씩 세 명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서는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해다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그리고 이 말은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압살롬은 지금 반역 주동자입니다. 나라에서 최고 대역 범죄자이죠. 그러니까 이 법은, 이런 우리 모든 나라에서의 법은 예외 없이 이런 자들에게는 사형이라는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깨고 이 자를 우대하라, 대접해라, 너그러이 대해라,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그 전혀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지, 아버지라면 아들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다윗을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은 성경을 볼 때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이런 것이죠. 13장 이후로부터 압살롬이 이제 13장에서부터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다윗은 압살롬에게 너그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매일 가슴 아프고 슬퍼했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얼굴 보기를 거절했고, 그리고 요압, 아까 말씀드린 요압이라는 그 신하 때문에 억지로 그 화해의 제스처는 보였을지라도 그것은 실상 마음으로는 압살롬에게는 냉정했던 것이죠. 다윗이 일부러 냉정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교육적으로 냉정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본문의 전후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뭐 자기 의도적으로 뭘 감추고 속내를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위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은 굉장히 투명한 사람으로 이제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압살롬에게, 지금까지는 복잡하고 또 착잡한 심정 속에서 냉정했지만 이제는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와 또 그 마음이, 속마음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크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난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가 다 싫어하는 고난, 그 고통, 이것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나 또 자신의 왕국 차원에서나 지금 심한 고난이 뭐 예전에도 닥쳐왔고 지금 또 아주 많이 닥쳐있는 상태이죠.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면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더 악해지고 지독해지고 그리고 메마르게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되고 자신이 고집을 부리며 견지해왔던 그런 자기 울타리 이상을 훌쩍 넘어가게 해주는 그런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밝히 알게 된 사람에게는 분명히 유익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큰 혼동과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오죠. 이것이 오지 않으면 고난이 아니죠. 그 고난은 처음부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내 삶을 이렇게 망쳐놓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으셔야 했지 않았는가, 또는 이렇게 오기까지 이 사건의 경로들을 바꿔놓으셔야 하지 않았었는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곤란이나 공격이 올 때 적어도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믿는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떠나서 그러신 것입니까?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더 깊이 그 방향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 예상 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 외에 행동을 하시거나 방치해 두신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되는 그런 배신감입니다. C.S. 루이스라는 20세기의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었죠. 그분이 노년에 조이스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참 이제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아주 짧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든 거를 알고 결혼을 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좀 난 그 병 치유가 된 어떤 얼마의 시간도 있었지만 먼저 이제 조이스가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20세기의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험한 것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진짜로 위험한 것은 그분에 관해서 이렇게 소름 끼치는 것들을 믿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이렇게 먼저 데려가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돕지 않으시고 했다는 그 소름 끼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믿게 되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결론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니 더 이상 속지 말아라 라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고통보다 더 큰 이야기로서 우리가 헌신과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승리할 수 없도록 만든 아픈 이야기가 우리의 중심에 있고 틈이 나고 마음이 열리면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깊은 고통의 자리에 계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 고통을 허락하고 나를 빠뜨린 저 하나님이 과연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이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이 과연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냐라고 묻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 그냥 계속 멈추어 있고 어떤 이는 그 자리를 넘어서 더 진보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 후자의 사례가 있다라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탄원을 하죠. 그 탄원을 하는 것이 그냥 내 상황을 알아달라고, 나는 이렇게 힘들다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탄원이 아니죠. 뭔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소망을 보면서 하는 탄원이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진기한 록스타를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 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뭐 잘 모르시겠지만 U2라는 그 록 그룹을 아십니까? 그 U2라는 록 그룹의 그 싱어가 리드 싱어가 보노라는 사람인데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사이 수만 명이 군집합 아주 대형 콘서트를 하거든요. 그 수만 명이 모인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타내는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9/11 그 우리 9/11 테러 사건 이후로 그 40이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 40은 시편 40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 가사에 후렴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래 목말라 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오래 증오해야 하겠습니까? 피조물이 성장하면서 그 미숙하고 무모한 사촌기의 혼란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질문들을 말로 하고 나면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도 그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비밀입니다. 이상하게도 이러한 질문들을 말로 하고 나면 위로가 임하더라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여기죠. 바로 이 지점이죠.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나면 위로를 얻게 된다는 바로 그 지점. 우리에게 고통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의 처지를 절실하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위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위로는 공존하는 것이죠. 그 위로는 단순한 달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스크린에 비춰지나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지는 고난 가운데 신자에게 임하는 회복과 치유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현재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다윗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징계가 다윗에게는 지금 현재 매우 큰 고통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히브리서 저자는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삐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징계하실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징계가 슬퍼 보이지만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연달한 자라는 말은 벌거벗고 훈련한다라는 그 고대 용사들이 보통 벌거벗고 이렇게 훈련을 했죠. 그래서 피땀 흘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의 지금 이 표현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드릴 거예요. 마음에 근데 와 닿으십니까? 잘 안 와 닿으시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의의 평강의 열매, 말은 참 좋습니다. 근데 도대체 내게 임하는 의의 평강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알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냥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통의 삶이 한 단계 극복된 상태, 쉽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다른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위로로 말미암아 한 단계 조금이라도 극복된 상태, 그것이 바로 의의 평강의 열매가 암시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괴롭지 않을 수 없는 다윗의 상황을 계속 보아오면서 우리는 그가 언약의 수혜자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런 순간은 아무리 찰나라고 해도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의 접촉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큰 힘과 공간을 소유하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는 너그러워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내적 부딪힘과 마음의 변화 없이 너그러워질 리가 없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자신의 내면을 계속 강타하기 때문에, 자기 속 깊은 곳까지 계속 강타하기 때문에 이미 내게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인본적인 삶의 방식을 뒤흔들고, 그리고 결국 새로운 시야와 정서와 또 새로운 이성의 깨달음이 오기까지 이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여러 변화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인본적인 삶의 방식, 우리 죄와 자기중심적으로 쌓여진 그 삶의 방식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그 자기중심적 가치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그 프라이어리티의 문제를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새로 발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내심 여태까지 무의식 중일지라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압살롬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사실일지도 모르죠. 다윗이 더 중요하죠. 압살롬이 어떻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압살롬은 압사할 놈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남들의 생각, 보편적인 생각을 자기도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은 자신이 가져야 될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아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결코 배려심을 가질 수 없죠. 더군다나 죄를 짓고 더 극악하게 행할 때 그에게 대한 이해는 더더욱이 있을 수가 없죠. 다윗은 이런 계속되는 고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깨달았습니다. 또 예전과는 뭔가 다르게 느끼도록 하는 새로운 내면의 정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하고 나누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새로운 정서가 생긴 것을 표현할 줄 아는 신앙, 이것은 실력 있는 신앙이죠. 그냥 알긴 아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나눌 용기가 없고 한 그것은 실력 있는 신앙이 아니죠. 또 새로운 생각, 논리의 전환을 가지게 되는 새로운 이성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이성으로 거듭나는 존재여야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죄인 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이성 가지고 이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새로운 주님의 성품, 배려, 너그러움을 가지게 했던 그 변화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너그러움을 가지게 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위대한 변화이지만, 이런 하나의 성품만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더 큰 그림으로 볼 때 다윗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었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길게 보셨는데 중간쯤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은 완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의 지위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온전케 되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죠? 먼저 인간 편에 서 계시는 분이죠. 인간을 동정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올려드리는 분이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편에 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 속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인간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이 근거를 성경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로 여기서 찾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는 그분의 이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사실 우리는 응하면 됩니다. 우리가 애써서 뭐 개발하고 그리고 또 뭔가 우리가 자기의 노력으로 애써서 가야 될 그런 길이 아니라 이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고 계심으로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담스러운 부르심이라고 볼 수 없죠. 주님과 같이 가는 그런 길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다윗이 일찍이 간파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그분께 순종함을 배우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순종함을 배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없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 그분의 숭고한 뜻을 따르기로 했다는 이성적 깨달음, 그리고 그렇게 나가겠다는 의지적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돕는 자신의 열정,